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숨겨졌도다. 날이 이틀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 소명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로서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서 제 가슴속에 늘 깊은 아픔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민교회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정말 기적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수많은 뭐 성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선교사, 뭐 1만 2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순교자들도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런 순수한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사보다도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평신도 지체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 한국 사회의 이 기독교 신뢰도가 모든 종교들 중에서 물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이 예수님은 진리이시지만 종교라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 중에 최하위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이 많은 모습들 속에서 실망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 통계가요.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전체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채 5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민교회는 여러분 더 끔찍한데 4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약이 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왜 그런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당신들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를 외치면서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싸우느냐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 이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사실 이 문제 앞에 직면할 때는요, 우리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잖아요. 우리 전체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나은 데가 어디 있냐고, 당신들의 도덕성을 봐라, 당신들의 이 삶의 모습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패했다는 인상을 최근 들어서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꼭 맞아요.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짓밟히도록 내던져진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통탄의 상황에 맞이한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런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의 탐욕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그 탐욕이 폭력과 전쟁과 피 흘림을 낳았어요. 또한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잡한 성적인 방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사회적 기능장애, 영적 장림, 미쳐버림과 죽음, 소위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고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슴 찢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가 와서 평화와 정의로 지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평화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에 대한 영광의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날은 총체적 회복의 날이 될 것이고 죄의 결과로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이 인간들이 총체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할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왔습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명령한 후 483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도시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한쪽 구석에 매여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그들은 나귀의 등에 겉옷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왕을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이에요. 이 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틀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셔서 이스라엘의 슬픔을 신원하시려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날은 약속된 평화와 구원의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왕의 대관식에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데 모두가 기뻐하면서 호산나 드디어 그 왕국이 건설되는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왕은 울고 계신 거예요. 도시에 가까이 오자 그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말한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환호하는 군중이 무서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듣기를 거절했어요. 엄청난 비극이 그들을 삼킬 것을 알지 못하고 기쁨의 축하 속에서 그냥 마냥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메시아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운명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모두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모든 것이 파멸당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시고 주님이 우신 거예요. 왕이신 우리 주님의 눈물은 그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었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여전히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할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기회의 때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비전이 이 눈물의 소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부흥이 뭐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한없이 팽창하고 이 사회를 장악하여 영향력을 가지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여러분 개인에 관해서 인류 대학 나오고 돈을 1억 천금 벌고 멋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우리가 다 아닌 체하고 앉아있지만 사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허울로 가리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부흥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부흥이었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영원한 파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모르니까.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모두가 본질을 왜곡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소명에 직면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흥은요, 예수님의 눈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황폐한 예루살렘과 영원한 파멸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부터 이미 십자가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소명의 직면에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될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제 정말 참 소명이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우리 주님의 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소명이 뭐죠? 영어로는 뭐 calling이라고 하는 이 소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영문 의미로 한다면 부르심이겠죠. 부르심. 다른 말로 요즘은 많은 뭐 젊은이들이나 우리도 많이 이렇게 뭐 선포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또 비전이 임했다. 뭐 소명을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참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기 이전에 이 소명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우리가 정말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뭐 이런 것으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소명이 임했다 그러면 뭐 아 당신 이제 뭐 목회의 길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오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조금 이제 은혜 받고 나면은 신앙의 연수가 좀 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뭐 조금 더 은혜를 받게 되면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같은 데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나면 사회 강력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뭐 공부하고 해가지고 또 떨어지고 한 3수, 4수 총신신대원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3수, 4수 하고 나면 다시 부르심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그죠? 이게 소명을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세의 성직 사상에서 비롯된 건데 어떤 사제만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도무지 뭐 알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언어로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동일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조금 더 특별한 부르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만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냥 역할의 차이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 정도에 있어서는요, 뭐 높낮이는 거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직, 거룩한 직분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참된 소명을 발견할 때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소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여러분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암시적인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계시적인 소명입니다. 자, 다시요. 첫 번째는 자기 암시적인 소명이 있고 두 번째는 계시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인 자기 암시적인 소명은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에서 안정적인 것,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고 내 자녀들을 좀 안정적으로 살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사 하겠다, 변호사 하겠다, 공무원 하겠다, 대기업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암시적인 소명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아픈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사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인 계시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 쉬운 말로 계시적인 소명은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소명이에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진리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거룩한, 자기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깊은 회심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가 드문 것이 실정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는 두고두고 독이 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신자는 두고두고 독이 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진리 앞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혹시나 내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무서운 일을 시키실까봐. 나는 그냥 적당히 살고 싶었는데,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 길을 그냥 걸어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너는 뭐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으로 가거라, 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거라, 너는 이란이다, 너는 좀 더 뜨겁게 만났으니까 저 이라크 뭐 막 테러 일어나는 그죠, 막 시리아 뭐 이런 데로 가라, 뭐 이러실까봐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자의 심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불붙는 심장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세기 위대한 교부여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아, 내가 정녕 나를 버리겠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사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계시적인 소명,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명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소명이 어떤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일련의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헌신하다 보면요, 정신없이 헌신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봉사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요,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참된 소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맞닥뜨리면서 생기는 것이 소명입니다. 예수님과 만나 그의 십자가 사랑에 전율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소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심령 깊은 곳에는 이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이 불쌍히 여기시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의 깊은 좌소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이 심령의 깊은 좌소인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유린당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소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이 마음으로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이 마음으로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이 의식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 한 존재가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갈망의 자리로 몰아붙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견딜 수 없는 어떤 내적 갈망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심각한 육체의 질병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관계의 파괴나 재정적인 파탄으로 극한의 아픔을 맛보든지 뭐 등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고 전 존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의의 깨어짐, 사랑의 식어짐, 병든 영혼들의 외침, 교회의 무기력함, 열방에 있는 영혼들의 외침, 세상에서 무너져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 그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꼭 그 사람에게만 유독 두드러지게 다가오는 아픔 한 가지가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깊이 인식하게 돼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내가 만난 예수님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를 버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예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녁 기도의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선지서들을 살펴보면요, 선지서들 초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간혹가다가 1절에 나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 뭐 1장 안에 다 나와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네 배의 창자에 말씀을 채우라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때 그 당사자는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동시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성령의 그 불의 임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의 사고와 결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죠. 결국 그에게 그 시대가 가지지 않은 메시지가 임해서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호세아와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소명을 받는 과정을 봐도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속으로 들어가서 호세아를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존재를 태우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은요, 호세아로 하여금 그 시대의 정신과 결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호세아 속으로 들어가 그를 태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과 사역 속에는 다메섹 사건이 있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치명했는데 내가 너를 다름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불쌍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칼빈의 말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필연적 숙명으로 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소명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이 마음속에서 타는 듯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매이게 되면 우리 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저 가족들, 불쌍한 친구들,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뒤바꾸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배가 내 신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transform,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발버둥치면서 잘하려고 하는 목적도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 배가 내 신이요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왜 주님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셨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관통하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왕의 대관식에서 왜 왕이신 그분이 그토록 통곡하셨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다스리실 수도 있는 그 순간에요. 그 환호의 순간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통곡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참된 부흥이 임하는 것이구나. 제가 늘 마음속으로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고백했죠.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자, 다시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받고 참된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한 청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18세기 사람인데 정말 그 청년을 생각하면,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머리가 숙연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29에 꽃 같은 나이에 주님 품에 안긴 청년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진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의 일기장에 담았는데 그 제목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입니다. 그의 장인, 여러분 유명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의 장인이었는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크게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얼마나 울었는지를 몰라요. 한 뭐 열댓 번을 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브레이너드를 너무나 가슴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셔서 일독을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대학생이던 젊은 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죠. 그때 그 당시 모두가 야만인으로 보고 박해하고 죽이던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브레이너드의 이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너무 많이 헌신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다가 심한 결핵을 앓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일평생 영원 사랑으로 살아간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의 24번째 생일을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24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나의 생일에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드리기로 결심했다. 새벽녘의 별을 보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쌍한 인디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불쌍한 인디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살든지 또 무엇을 견디게 되든지 나는 관계치 않겠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째 생각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나는 얼마간 계속 기도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케 됨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밤하늘의 총총한 별을 보며 그분의 임재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가 영혼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을 위해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나면 이 몸이 너무 약해서 피를 얼마나 토했던지 이 눈밭이 피로 범벅이 됐다 그래요. 그의 일기를 읽으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기를 읽어보시면요. 온통 일기 곳곳에 불쌍한 인디언들, 불쌍한 인디언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결국 목숨을 다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나이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일기 한 편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742년 6월 14일 일기. 달콤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간 느낀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사랑의 중심을 두어 이 소망과 사랑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는 은밀히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기 위해 따로 하루의 시간을 내었다.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여서였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향하시고 그 빛난 얼굴 광채를 개별적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다. 오전이 다 지나도록 별다른 생명력도 힘도 얻는 것 같지 않았다. 오후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갈 때에 이르러 주님께서 믿음 없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힘을 뜨겁게 부어주셨다. 밤이 깊어가며 주님은 놀랍게도 기도 속에 깊이 찾아오셨다. 내 영혼은 이전에 이런 기쁨의 극치를 누려본 적이 없었다. 나에게 열린 이 보배로운 주님의 은혜로 모든 속박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상당히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불쌍한 영혼들과 곁에 없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그 영혼들의 추수를 위하여 해지기 30여 분 전부터 온통 캄캄해질 때까지 온몸이 땀에 푹 젖을 정도로 애써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아직 나는 초췌한 건강 상태에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 사랑의 주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셨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조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향긋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안긴 그런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 다해 달려가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처럼 참된 소명 붙들고 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눈물 흘리면서 저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을 위해 생명을 던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소망 없는 이 땅과 조국 교회에 참된 영적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